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에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저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우리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구약 성경 읽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게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구약의 관점으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혜택들을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방식이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놓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복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차이점을 알고요. 그런 영역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있으면 이게 구분점이 뭐지요? 대강은 여러분 알지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전 그 이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다닐 때도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부터 이제 성령님 오시고 이제 신약이 열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구분들을 아는데 그러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예요. 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첫 번째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뭐 그런가 봐 이러는데요. 아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여러분의 눈에 선명히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듣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건 그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옛날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자, 이래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존재의 변화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영생을 주셨대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영생을 줬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증거는 이것이니 보세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근데 이 생명이 누구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걸 우리 골똘히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고요? 생명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생명은요,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주어진 그 생명은 부모로부터 우리 받잖아요. 그 생명은 지옥에 갈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태어나자마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생명이에요. 마귀에게 그냥 다스림 받는 마귀 통치 아래에 있는 생명이에요. 참 슬프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힘든 줄 몰라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어느 날 마귀의 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느껴지겠죠? 힘든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 전쟁에 보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인질로 끌려갔어. 그 얼마나 불편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둠에게, 마귀에게 인질에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 엄청난 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우리는 이 영생의 의미를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 아, 그게 지금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에 한 생명이 있어요. 자, 이 생명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생명의 색깔을 저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표시되게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 생명의 이 겉에 표가 뭐예요? 겉에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보혈을 얘기해요. 보혈을 입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이건 누구예요? 기존에 엄마 뱃속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부터 생명의 일이 들어와요. 여기 얘기처럼 요한일서 5장 11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옛날 생명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근데 껍데기는 달라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보혈을 입은 생명이고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인 보혈을 통해서 주어진 거고, 예, 그래서 구분 좀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 거듭난 생명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직 육신은 완벽하게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가야 완벽하게 구원받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앞에 내용을 생략하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함을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 삶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고 우리의 생명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요. 그래서 천국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요.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준 생명은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어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저주 아래에 있기도 하고 이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 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영과 혼이 있어요. 몸만 보이지만 영과 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온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자,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 생명을 가졌습니다. 별로 즐거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은요, 어떠한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이에요. 자,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런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에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생명이에요. 모든 상황에 승리하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힘들어해요. 자, 또 나이 들면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어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질병에도 노출되고요, 좌절, 낙심, 우울, 의기소침, 이런 삶을 살아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진가를 몰라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지 그걸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떤 능력의 생명인지를 내가 모르면 도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옛날 살던 방식대로.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어떻다고요? 질병과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이고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저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저 생명을 알면 절대 그런 생각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내게 줬고 조의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 것에 그냥 낙심하는 거죠. 참 우울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있는데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못 깨달으면 사용 못해요. 그렇죠? 자, 사실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필리핀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 선교사님이 예전에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저지대에 가서 살았대요. 왜냐 하면 거기 가서 선교하려니까 그 사람들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저지대에 가서 살았는데 아니 여름 되니까 난리가 났대요. 막 이 저지대로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배수 관리가 안 되니까 막 차오르는 거예요, 집이. 그래가지고 1층에 예배실인데 피아노를 놔뒀는데 2층 사택이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피아노가 막 젖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피아노를 들었어요. 들리더래요. 그걸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메고. 여러분, 우리 보통 못하지요? 본인도 몰랐대요. 그런데 그 피아노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 필리핀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걸 둘러맸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래요. 계단 올라갔대. 본인이요, 그 사건 이후에 야, 내가 피아노를 메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알았어요. 평소에는요, 몰랐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도요, 촉 긴장 상태가 되면 우리 속에 폭발적인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몰랄 뿐이죠. 근데 그거는 육신의 힘이에요, 어떤 면에서. 물론 정신적인 힘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그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자꾸 믿어가야 되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은 특징이 있는데요. 본성이 바뀌었어요.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고요. 그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아직 안 열려요. 죄만 용서받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부활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부활이 더 커요. 왜? 죄 용서받고 그냥 죄 용서받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을 뿐더러 이제는 누구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딱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잘, 그 유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꾸 미뤄요. 내가 오늘 저녁에 시간 내서 만나리라.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뭐 다른 일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의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의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안 나가면요 별 의미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갖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나가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죄인인가? 내가 하는 짓 보면 죄인인데? 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의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혼란이 와요. 자,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손들어 보실래요? 예, 예전은 로마서 3장 23절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고. 자, 하나님 외에 의로울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만 의롭지. 누가 의로워? 우리 의인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내 삶을 보면 죄인인 것 같아. 욕하고 또 생각을 보면 아주 까다롭고 트집 잡고 불평불만 많고 아주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난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 예수님과 우리가 여기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자,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자,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구약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예전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책을 어디 놔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저기 스캔해서 좀 따가지고 하려 했더니 그냥 설명할게요. 자,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 짐승을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뭐 때문에 왔어요? 이러면 내가 어떤 돈으로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너에게 넘어가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 보고 칼을 줘요. 이거 죽이라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짐승을 죽여요. 난리예요. 짐승이요. 제대로 이렇게 찔러야 급사하는데 그냥 엉뚱한 데 찌르면요. 짐승이 뛰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냥 마당에 막 돌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막 찔러가지고 죽여요. 자, 그러면 막 피도 튀고 난리겠지요? 땀 흘리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죽였으면 그 사람 보고 껍데기를 다 벗기라 그래. 그 사람 다 벗겨야 돼요. 뭐, 토끼 같은 거는 이렇게 빨대를 부어가지고 부으면 껍데기 싹 일어나요. 벗기기 쉬워. 여러분, 염소나 양, 소, 그 껍데기 벗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내장을 다 내가지고 어떻습니까? 내장을 다 긁어내서 태워요. 밖에다가. 그리고 이제 고기만 남잖아요. 그럼 고기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조각조각 다 내요. 이 마디마디마다. 다 자기가 내야 돼. 그러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하루 온종일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번제단을 올려놓고 태워요. 그 사람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제사 드리려면요. 제사 드리고 나면 다시는 내가 나쁜 짓 안 하리라. 아주 각오를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지셨다고요. 짐승처럼.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는 어떻다고요? 제사는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제사는. 그리고 또 뭐예요? 짐승에 있던 의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안수하면 내 것이 저리 가고 저것이 이리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 죄가 넘어가고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사 제도를 본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는 안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또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 그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의가 오고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뭐 어떻고 열매가 어떻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죄인 아니에요? 예.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세요. 죄를 짓지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 그래요. 서로 바꿨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요. 왜? 우리 속에 본성이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법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아요. 은혜로 대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죄인의 본성이, 본성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억압 가운데 있어요. 죄인의 본성은 누구에게? 마귀한테 딱 억압 가운데 있어요. 그 자기는 몰라요. 억압 가운데 있어요. 이제 나중에 죽어보면 알죠. 근데 억압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의인의 본성은요, 의인이에요. 의인임. 근데 저 묶여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풀렸어요. 사단의 모든 억압에서 풀렸어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능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죄인은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가 무슨 본성을 가졌어요? 예, 개의 본성을 가졌죠. 어릴 때는 깽깽깽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짖잖아요. 월월월 하고 막 짖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개하고 고양이하고 앵무새하고 같이 이렇게 막 그 애완동물로 쓰다 보니까 앵무새가 개를 닮아가지고 자기가 개인 것처럼 소리를 낸대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같이 어울리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근데 아니지요. 본성이 다른데.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자기는 죄를 자꾸 지으니까 이제 죄의 본성이 있다 그러는데 또 마찬가지로 죄의 본성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마귀에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죄의 본성을 제거하고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면 그 생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모르면 옛날처럼 산다는 거지. 저 이런 구조예요. 아니 그냥 의의를 가졌으면 그냥 의로운 삶만 살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불어넣는데 내 자신이 내가 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이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졌어요.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이 속에 있어요. 내 이 생명 속에.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원수는 원수야. 그러잖아요. 죽어도 저건 원수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본성이 뭔지를 의의 본성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의의 본성의 능력은 뭔지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괴롭힐 때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대항하지 않고요. 입을 탁 닫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이 하나님부터 온 생명이에요. 우리의 몸을 입었지만 그 생명을 안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할 때 어떻다고요? 아, 나는 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저 사람을 대할 수 있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할 뿐이지요. 그걸 자꾸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본성을 바꾸어서 의의 본성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부른 거예요. 우리가 저걸 왜 헷갈리는가 하면, 저 의의 본성은 어디에 와 있어요? 영에 와 있어요. 근데 혼과 몸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로 혼으로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본성이 들어온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타락한 본성이 그 사람 혼을 지령해서 맨날 삐딱하게 살도록 만들었던 이 습관들이 이 혼과 몸에 배어있다고요. 의의 본성이 왔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혼과 몸이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 영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옛날에 살았던 방식대로, 혼의 방식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몸이 익숙한 방식대로 막 살아대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지시한 대로 내가 살아가면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생명인지 알게 돼요. 이걸 경험하면 우리는 내게 의의 본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옛날에 썩어 없어질 그 생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의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의의 생명을 따라가야지. 의의 옛날 생명은 죽었고 이제 습관만 남았는데 내가 습관을 따라서 살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을 못한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지요? 구약의 사람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달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요,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본성이 죄의 본성이에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 본성이 저래요. 구약의 성도들은.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요,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와 관계없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내 속에 죄의 유혹이 오면, 야, 조용히 해. 나는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죄를 싫어한다.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짓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막 오잖아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이 영은 죄를 싫어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더 세게 할 거, 더 골탕 먹일 거, 고소한 생각들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아, 그렇게 하고 나면 한때는 막 했지만 그러고 나서 저 뒤에 가서 잠시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 아, 내가 왜 그래서 참을 걸 이런다고. 그 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의 기도의 방법이 달라요. 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왜? 구약의 성도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신약의 성도는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 뭐예요? 죄를 싫어하는 생명이 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와 있어요. 그 이런 걸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붙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저걸 인식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겠지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 저걸 믿어야 되는데, 저걸 자꾸 고백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강아지가 들어왔어.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어떤 때는 엉뚱한 짓에 뭐 코딱지를 판다든지 그래. 그럼 강아지 들어와도 신경 안 써. 근데 어떻습니까? 친구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조심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게 인식된다면. 행동이 달라지겠죠? 인식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 욕할 건 욕 다 하고. 짜증낼 건 다 내고. 그리 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인식이 안 되니 그런 거예요. 인식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생명을 누리려고 관심 쓰겠지요. 근데 그걸 모르면 관심 없지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님이 나를 더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를 원한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저게 인식이 되면 내가 그렇게 안 살라 그래도 내 안에 인식이 되면 그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다라는 게 점점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만 열리면 저게 인식이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인식이 안 되니까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너는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가졌어. 너 좌절하지 마. 일어나. 야, 세상에 돈전 없다고 너 낙심할 거 없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야. 하나님 널 도와줘. 이렇게 성령님이 하늘의 진리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비춰요.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두면 그렇게 깨달아줘요. 사람들이 널 다 미워해도 아니야 상관없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하나님 너 뒷받침해. 아, 이런 걸 우리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사람들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이게 실제예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에게 가동되는데, 기능이 되는데 못 깨달을 뿐이죠. 인식이 안 되니까. 예, 믿지 않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 야,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셔. 너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조금 세상적으로 뭐 비교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예,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 세상 끝나고 뚜껑 열면 진실이 드러나요. 근데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급하신 거 보이지 않지만 미리 언급하신 거 여러분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은 나으리라. 자, 우리에게 지금 저런 권세를 가졌어요.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은 나으리라. 우리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병든 사람에게도 어떻다고요? 우리가 손을 얹으면 그들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저런 생명을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걸 자꾸 여러분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봅니다. 그냥 예 하나님 주셨다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는 의심 반, 뭐 불신 반 막 올 거예요. 계속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행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저런 말씀을 듣고요. 하루는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계속 출근했던 곳이에요. 근데 출근하다가 어느 갑자기 어떤 건물이 보이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농아학교였어요. 농아학교. 그래서 이분이 저런 치유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은 치유하셔 고치셔 나에게 그런 생명을 하나님 주셨어. 이게 깨달아 갔는데 출근하는 길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멈춰서 두드렸어요. 근데 일곱 명의 학생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그 사람이 사감이 나와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저 아이들 고쳐주고 싶다고 들어오라고 그 일곱 명을 세웠어요. 쭉 세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두 번째 기도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아, 내가 왜 이 짓을 왜 했지 별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근데 세 번째 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아, 더 그렇잖아 이제는. 네 번째 딱 했는데 아니 애가 갑자기 풀리는 거예요. 혀가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섯 번째 했어요. 풀렸어요. 여섯 번째 또 풀렸어. 일곱 번째 풀렸어. 그 1번, 2번, 3번 남았지요? 다시 돌아와서 했어요. 다 풀렸어요 그날. 여러분 본인이 저런 말씀 듣고 나 이런 생명이 있다. 나의 능력이 있다. 나 하나님 믿는다 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 왜? 아직 확신이 없잖아요. 더 위기의 상황을 만나봐야 내가 믿는 건지 밀고 저들 쪽으로 나가는 건지 알잖아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네 번째부터 됐어요. 그날 그 아이들 일곱 명 다 치유받았어요. 이게 치유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은 이런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그 방송을 듣고 방송 기독교 거기에 치유 메시지를 하는 그것을 듣고 몇 번을 듣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자기한테 이런 생명이 있다고 나 믿어. 그러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이. 믿읍시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 얹으시라고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율법대로 해야만 복을 받아. 예전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이 100가지라면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다 어긴 거예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 율법을 지키는 영역을 싹 패스했어요. 그거 이제는 짐 안 지운다 이 얘기예요. 자, 신명기서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보세요. 구약에는요. 그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이 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뭐라 나오는가 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게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고 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고 내 자녀와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복되게 하리라. 내 대적들이 내 앞에 패하리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 폐병, 열병, 모든 종류의 암, 우울병, 정신병 이런 것들이 어떤 질병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 요약하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요? 내가 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면 저렇게 하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킬 때는 저기 유해했어요. 율법 어기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신약으로 돌아와서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가 이르렀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까 말씀처럼 율법을 있어도 자유케 됐어요. 우리 율법이 저촉되지 않아요. 대신 뭐가 저촉돼요? 은혜가 역사해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왜? 의의 생명이 왔다고요. 예전에 죄의 본성이었어요. 의의 본성이 왔어요. 그 의의 본성이 왔지만 아직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율법으로 너 율법 지켰느냐? 그걸 안 봐요. 그럼 율법 안 지켜야 됩니까? 돼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자, 우리는 이미 율법에 졸업됐어요. 율법을 우리 대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해요. 그렇죠? 은혜로 대합니다. 율법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냐고요? 안 어기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율법을 어기면 사단이 쳐들어와요. 율법을 어기면. 그래서 우리의 영의 영역은 건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혼의 영역과 육신의 영역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물론 병의 원인이 뭐 영양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든 간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질병과 사망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 사단에게 문을 안 열어줘요.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그놈이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쳐들어올 능력이 없어요. 왜?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막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수님 다 지고 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예수님 다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범죄하면 어떤 일이 온다고요? 마귀는 쳐들어와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죄 지었냐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시는데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혀요. 이 땅에 사는 날도. 그걸 여러분 허용하시겠어요? 정신이 나갔지요. 그 왜 허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까봐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까봐 죄 짓는 게 아니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자유케 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복음을 받았다 해도 내가 사단 밑에 들어가면 사단이 나를 다스린다고요. 구원은 받아요.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빨리 성숙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알아서 나에게 준 권세를 알아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용서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약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 과거형이에요.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자, 저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뭐 목사님이 한 구절 갖다 저러냐 그러는데 또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알게 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돼요. 누려요. 저렇게 신약에는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잘 모를 때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구약식으로 막 했어요. 지금 와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신약의 성도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왜 그래요? 저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저거 없었어요. 저런 은혜가 없었어요. 우리에겐 저런 은혜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이 저렇게 기도하면 구약의 성도 수준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를 위를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와서 이렇게 도와줄 걸 생각해요. 그게 저런 식이에요. 근데 틀렸어요. 왜 그래요? 자, 신약의 성도. 주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받았어. 자녀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안전합니다. 왜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줬다고요. 우리가 깨달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예전에는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 지금은요. 다 예배해놨어. 밥상을 다 준비해놨어. 우리가 찾아먹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믿고.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을 내가 알면 돼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리고 내게 준 특권을 내가 취해야 돼. 차지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이걸 모르고 구약의 성도처럼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나 다 해놨는데 뭘 더 달라 그러냐. 너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어. 내가 한 말 믿어. 믿고 취해.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 달라 하지 말고 준 것을 깨닫고 명하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옛날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이제 알겠죠? 예. 이제 옛날식으로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긴 해요. 왜? 어릴 때는 줘요. 근데 좀 잘하면 안 줘요. 야, 성경의 말씀 믿어. 믿음으로 살아. 뭘 자꾸 달라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내가 다 줬어. 누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달라 하지 마세요. 가진 것 누리세요. 배워서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는, 신약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해요. 저런 거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런 기도만 주로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뭐예요? 어? 이거 나에게 줬다고? 그럼 내가 사용해야지. 이 더러운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 그것 그대로 손 떼고 떠나가. 이렇게 기도를 주로 한다고. 명령 기도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영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의 영역에 이런 게 와 있어요. 치유, 생명, 형통, 뭐 쭉 있어요. 대표만 해놓은 거예요. 자, 영의 영역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몸에는, 이래서 믿으면 내 몸의 영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몸의 영역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것이요? 옛날 것이. 영에는 이미 와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있어요. 그 예수님께는 병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 생명이 넘쳤잖아요. 예수님께 형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졌어요, 그게. 근데 다만 내가 몰라. 그러면 내 삶의 영역에 안 나타나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고민하며 묵상하며 깨달다가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저 열매가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골똘히 보고요. 말씀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제가 저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목사님 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 우리가 저걸 못했구나. 이거 단계를 못 넘어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줬는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면 아, 믿음으로 봐. 나 믿지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제가 믿음의 실제가 되는 영역들을 더 집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해 주세요. 죄에서 돌이킵니다. 치유해 주세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자, 신약의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아플 수 없다. 질병을 떠나가라. 거절한다.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신약의 성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 신령한 복을 줬잖아요. 생명의 경건에 속한 복을 준 걸 내가 아멘! 그럼 내가 나았어. 그럼 이 질병은 뭐야? 이거 불법이네? 이 질병아 떠나가! 이렇게 싸우신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뭐예요?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질병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질병을 꾸짖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치료자예요. 이제 예수님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예전에 복음서 했던 식으로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으세요. 네,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시라고요. 먼저. 여기에는요. 감기나 암이나 상관없어요. 하나 옆에는 똑같은 질병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언제? 구약의 사람들.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저걸 그렇게 사모했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예전에 아담의 하와의 어떤 타락한 영을 죽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의의 생명, 성령이 들어와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느끼지 않더라도. 저게 실제예요. 그 다음에, 그럼 구약이니까 그렇죠. 신약에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자, 그날 후에 뭡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언약인 거예요. 저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전에는 마귀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여다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다놓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말씀을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저 과정을 지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계속 구약식으로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저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